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부스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집니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로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사존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압력 속에서도 성도답게 살아가는 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자, 오늘 부활절이고 또 그래 특별히 또 기념하는 날이고 또 우리가 이걸 소중한 날인 걸 알아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같이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사셨습니다. 예, 예수님 사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자,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 함께 살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의 그 세월 후에 비로소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최종 시점 모압 평지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통해서 이제 그 모세도 같이 못하는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못하는 가나안 그 사명의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빛과 소금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가나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조사하고 얼마나 많은 걸 알아야 될까? 그런 것들을 살피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미래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모세가 120년의 인생을 산 그 자기의 경륜을 가지고 딱 하나로 정해주는 그런 말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라. 모세가 120년의 그 놀라운 인생을 살고 그 많은 삶의 지혜 중에 하나 전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 한 가지를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 이거를 살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라는 그 다음 차세대 리더를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7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 사명의 땅, 그 출애굽하며 나왔을 때 향방 없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먼저 그곳에 가기 전에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하고 준비시킨 이제 그 준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명의 땅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따라 이제 열방의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본격적인 삶의 시작이 되는 거죠. 사명자로서. 근데 이제 그렇게 놀랍게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좀 안타깝게 가나안의 주인이 된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기적적인 전쟁의 세대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았던 믿음으로 그들을 따랐던 그 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은 모세가 아주 신신당부한 하나님의 언약 정말 그 120년의 인생 중에 딱 하나 이걸 가지고 산다면 너희가 승리할 거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여호수아도 자기가 죽기 전에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백성을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따로 살아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백성들을 재결단시키는 일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그 약속을 잊고 이제 점점 자기 생각대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역사가 흘러가는데 어떤 시대가 가느냐? 불순종이 이제 계속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당연히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됐죠. 그럼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그들이 벗어났기 때문에 주변국으로부터 고통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너무 심하고 힘들 때는 이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런 소리를 들으시고 판관, 사사, 우리는 사사라 그러는데 판관이죠. 사사를 보내서 그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평안을 주시며 그들을 다시 원래 약속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그러면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된 그 길에서 떠나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또 다시 자기의 그 불순종의 길로 빠져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을 부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이어져가는 이 판관의 시대, 사사시대의 이런 역사가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5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렇게 순종하다가 바닥치고 순종하다 바닥치고 순종하다 바닥치고 하던 그런 끝에도 마지막에는 자꾸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엄마 제가 때려요. 그러면서 엄마 앞에 품으로 돌아오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었잖아요. 사사시대가 비록 좀 말을 안 듣고 막 망나니처럼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계속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랬던 민족이 이제 어느 35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아예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살 수 있는 우리의 왕을 달라. 이런 식으로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가, 그 신의 산으로부터 언약으로 중심이 된 하나님이 이끄는 역사가 이제는 사람의 역사로 이게 뒤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어떡합니까? 인간을 왕으로 주시죠. 주신 것보다 그들이 고집하니까 그나마 그 안에서 그래도 바른 길들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서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그 이 처음 초대 왕으로 그가 이제 부름을 받고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바람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데, 아마도 이때는 굉장히 회복되는 때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으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모세가 주었던 그 약속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던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왕은 하나님이 그 후대에 어떤 왕이 되든 간에 이 왕이 잘 됐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 내세우는 왕을 다윗을 삼으실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거죠. 뭐 그렇다고 다윗이 무슨 완벽한 삶을 살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실패도 하는데, 중요한 건 그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돌아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왕, 그런 시대가 아주 최고의 시대였죠. 그리고 그 후에 솔로몬이라는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고 아주 나라를 잘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라가 안정되어져 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좀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이 나라를 잘 지켜보겠다고 여러 나라들과 뭐 이렇게 이 결혼 동맹을 맺어서 그 여자들을 자꾸 데려와서,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와서 자꾸 이방 숭배하는 그 신당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이 완전히 만신전이 돼버릴 정도로 결국은 완전히 타락하는 지경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결국 이 나라가 완전히 망쳐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쪼개내십니다. 두 개로 쪼개내시죠.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면서 10개 지파를 한 나라로,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라죠. 그리고 나머지 남쪽 남유다는 두 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실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렇게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10개의 지파를 주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진실한 뜻을 이뤄가기를 바랬는데, 이 사람이 개국 초기부터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아주 중요한 어떤 신앙의 중심이 되고 백성의 중심이 되는 이것이 너무 의식이 돼서 그 자기가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과 남쪽 끝에 산당을 세워서 거기에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봤던 익숙했던 그 금송아지 산당을 거기다 세워가지고 처음부터 나라가 이상하게 됩니다.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야 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체시켜버렸어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결국 그러다가 그러니까 불과 200년밖에 되지 않은 역사 끝에 북쪽 메소포타미아 쪽의 지역에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짓밟고 아주 다 잡아다가 흩어버립니다. 아주 여러 나라에 다 흩어버리죠. 그나마 이제 남유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자 하고 정통성을 살리고자 했던 왕들이 있긴 했지만 아주 소수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망해가는데 뭐 350여 년 정도 존속하다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수르가 통치하던 게 나중에 바벨론이 그걸 뒤집어 엎어서 바벨론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 차례에 걸쳐서 침입을 하면서 결국 완전히 이 남유다 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패망한 지 한 130년 정도 만에 이 남유다까지 완전히 이 세상 나라에 의해서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모세의 부탁을 받고 그렇게 들어왔던 이 민족이 불과 1000년도 되지 않은 그러니까 800년 정도 후에 이렇게 온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알릴 민족이 결국 다 망하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왜 그렇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다 무너졌는가? 그거는 이제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고 그랬죠. 아까 처음 사사시대부터 그런 일들이 점점 조짐이 보이다가 나중에 나의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왕을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 자기 중심적인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는 이 역사가 지금 거기부터 800년이 흐른 후의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남유다를 무너뜨린 게 바벨론이라고 그랬는데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침략을 했을 때 다니엘을 잡아가게 됩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을 잡아가게 되는데 그 다니엘을 잡아가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로 말하면 벌써 800년을 건넜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살피게 되는 겁니다. 시내산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이 열방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이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그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보냄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곳에 보냈는데 결국 그 사명의 땅에서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두 번이나 재언급하시면서 삶의 기준이다라고 주신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믿기는 이 모든 우주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에 만들어진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온 우주 모든 만물과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들이 그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 그곳에 가게 됐는데 결국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고 만 거죠. 말씀을 버렸다는 건 뭐냐? 율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버리진 않았겠죠. 근데 뭐예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종교적으로 대하고 자신들의 실제 삶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 교육의 가치, 이 사회 문화의 가치 그걸로 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가나안처럼 살지 말아라. 세상처럼 살지 말아라 했던 그 세상의 법칙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도록 보냄을 받은 이 민족이 모세로부터 두세 번씩 신신당부를 받았던 이 중요한 이 약속, 이 사명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오히려 세속의 삶에 전염되고 세속의 삶에 감염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빛의 길로 이끌 백성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세상에 감염되고 세상에 물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다가 결국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사명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간 지 그 아까 역사를 사사기로 거꾸로 올라가 보면 불과 한 30년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30년 정도 후부터 저들은 사명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속화가 됩니다. 그게 사사기 2장 7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다. 자, 여호수아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리더가 살아있을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다. 또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베푸신 큰 일을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의 나이 차이가 있었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60세가 최고령이었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한 80세, 100세 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가고 그러고 나서도 그 60대 됐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다 죽어갈 때 잘 섬겼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해서 110년을 살고 죽을 정도였고 그 다음에 10절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뜨자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푸신 크나큰 일도 기억하지 못하였다.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바라보고 계시는데도 기대하고 계시는데도 저들이 그 사명을 일구기를 소망하시는데도 못된 짓만 일삼으면서 바알을 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언약 백성이요. 계약 백성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냥 파멸입니다. 멸망이 원래 율법에 나오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을 심판하시지 않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것을 사사 판관이라 할 수도 있고 선지자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들을 그 땅으로 보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근데 하나님의 열방에 그 제사장으로 보낸 그 역할로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빛으로 와라.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가 된 거예요? 800년. 8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셨지만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러니까 결국엔 살아가는 모든 삶, 지금도 교회 왔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알고 정말 완전히 헌신된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습관에 따라 교회 오고 성경을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한 건지 모르는 거죠.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니까 질질 끌려가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랬던 거죠. 그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간신히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의 나라다라는 명맥만 유지하다가 결국 800년 안에 완전히 망하는 지경에 이른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럼 하나님의 뜻이 실패했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불순종한 이 백성들이 결국 패망에 이르기까지 800년 동안 참고 끝까지 그리고 인도하신 방법을 생각해 보면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나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믿는 아까 한 사람을 보냈다고 그랬죠. 사사 또는 선지자라고 부르는 막 떼거지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음성에 귀 기울였던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했으나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그 이후의 사사들 그리고 다윗왕 그리고 계속 나타났던 선지자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이 말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전하겠다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냥 사람의 실패고 그냥 그 민족이 자기들이 얻었던 그 기회가 없어진 거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우리가 지금 볼 때 자기들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이 역사를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남는 자들,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아니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 그와 동역하시며 하나님이 성취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로 한 이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그 의미는 지난주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 그런 걸 비유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좀 더 그런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이 교육과 철학과 문화와 사상과 정치와 모든 전통 이런 것이 지금 어디에 뿌리박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박은 게 아니라 인본주의에 뿌리박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온 세계가 바벨론에 들어갔다는 것은 온 세계가 지금 인본주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얘기죠.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기들을 기념하게 하셔서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행하게 하시고자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말씀도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한 걸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한 걸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일을 하시죠. 오늘 그런 부활절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됨을 믿고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어떤 백성이 됐어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됐어요. 그 새 역사의 백성이 돼서 이제부터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터를 내가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들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다 라고 결단한 게 믿는 사람이고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어 지금 세상에 들어갔는데 그 세상은 여전히 인본주의 세상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조롱하는 그런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삶을 내가 들어간 그 사회 속에서 내가 들어간 친구 그룹들 속에서 내가 들어간 학교 속에서 내가 들어간 뭐 직장이나 사업들 속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거를 거듭나게 하는 그런 사명을 받고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되새기는 거예요. 단지 이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절기 때 한번 와서 뭐 감사헌금 드리고 돌아가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단지 우리가 이제 죽음의 길로 가다가 생명의 길로 가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날이다. 그런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됐다라는 이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이 됐다.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인본주의의 가치가 아니라 가난의 가치가 아니라 바벨론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 그걸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잊지 말아다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확성기 같은 소리가 오늘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새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건 이제까지 살아왔던 세속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치관을 따라 살겠다. 비록 친구와 부모와 누구가 다 그렇게 살아가도 나는 이 길을 걸어야 한다고 하는 빛과 소금 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되새기는 날, 그게 바로 부활절인 거죠. 그런 의미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휴가로 즐기고 여행 가고 뭐 아무튼 뭐 그냥 술 뭐 이런 거에 다 취해가지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본주의 가치가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을 지켜내는 그 사람이 된다.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린 거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동료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전하는 백성이 됐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부활의 이 기쁨과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해야 되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직 우리가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 세상에 들어갈 때 마치 우리는 어떻게 보입니까? 교회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좀 그룹으로 보이지만 세상으로 다 흐트러져 버리면 우리는 보이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누룩 같은 거예요. 밀가루에 그 누룩을 섞고 막 섞잖아요. 그러면 뭐 누룩이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냥 거기 갇혀있는 것 같아요. 존재감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밀가루에 공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누룩은 뭘 합니까? 결국 그 밀가루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시키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밀가루와 같이 섞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누룩이 생명을 탄생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같이 썩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의 분명한 정체성과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통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이 약속을 갖고 들어갔던 이후 800년 뒤의 이야기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이 약속의 땅을 다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 인본주의 세상, 사탄이 주도하는 그 세상 속에 그냥 빚만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 처지와 똑같은 상황, 이런 속을 살아가야 하는 다니엘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속박받고 자기가 구속받고 목숨까지도 왕에게 달려있는 이 바벨론의 세속적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어떤 승리의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그런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빛을 들고 우리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보냄을 받았는데,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백성들을 통해 그렇게 일하시는가. 비록 약속의 민족은 없어졌어도 그 민족이 있는 동안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온 다니엘, 물론 성경상으로는 잡혀왔으나 사실 내용을 잘 보면 잡혀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 민족으로부터 모든 사람 다 흩트러서 온 세상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다니엘을 잡았다고 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를 보냈죠. 그럼 보냄받은 그 다니엘이 거기서 어떻게 바벨론으로부터 대우를 받았는가. 자, 역사를 통해 볼 때 한 나라 한 민족이 망하면 어떻게 되죠? 아주 철저히 그 나라의 뿌리를 유린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일제의 강점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죠. 나라가 망하면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정복국들이 점령한 나라가 다시 재건될 수 없도록 아예 뭐 그냥 뭐 문화부터 뭐 그냥 웬만한 사람 이끌 사람 빼고 니더들 다 잡아가는 거예요. 왕족 귀족들을 다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리는, 그래서 저들의 문화정신, 살아남아야 한다는 어떤 정신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 그런 정책을 쓰죠. 바벨론을 끌려간 그 사람, 죽지 않고 그나마 끌려갔지만 유다 사람들, 그 잡혀온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삶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이 몇몇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다가 자기에게 유익하게 좀 써먹겠다, 그런 구상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식 세뇌교육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다. 사실 오늘날 뭐 미국이나 뭐 이런 큰 나라들이 지금 보면은 아주 좋은 교육체제를 가지고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하러 오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공부 끝나고 나면 아주 좋은 것들을 다 제공해가지고 어쨌든 그 인재들을 잡아놓으려고 하는, 사실 비슷한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지금이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끌려가면 그냥 그렇게 사는 그런 상황이어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 그 머릿속에는, 삶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문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문화가 이 안에 있어요. 어떻게 살았든 그게 있다고요. 근데 그걸 버리고 이제 바벨론의 문화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것이 형식적으로 살더라도 어쨌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신본주의의 바탕을 둔 문화였고, 바벨론의 문화는 그 정반대죠. 한마디로 인본주의의 문화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람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문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늘날도 그래서 물질적이고 세속 쾌락적인 그 세상을 말할 때 바벨론 문화다, 그렇게 우리가 지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포로 중에 뽑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문화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로 들어갔을 때 사탄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느냐? 첫 번째는 뭐예요? 그들을 젖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하질 않아요. 마치 인본주의의 극을 달리는 오늘처럼 본능을 자꾸 추구하게 만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록 격려받고 칭찬받고 유행 따라 감정과 느낌 따라 살아가는 거 잘한다 그러고 뭐 욜로적이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자꾸 본능에 충실하라 그러고, 그렇게 살 때 칭찬받고 그렇게 살 때 인기가 얻어주고 돈이 모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세대가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잡힌 사람들을 한 번만 교육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3년 동안 이 갈대아 문화, 바벨론 문화, 이 세속의 문화에 노출시키고 거기에 섞이게 하고 그들과 놀게 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 문화에 젖어들어서 바벨론화 세속화되도록 그렇게 변하는 세뇌 교육을 한 거죠. 젖어들게 하는 교육을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니엘을 비롯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창시 개명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과거에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도 우리도 많이, 우리 어른들이 그랬죠. 억지로 막 일본 이름을 갖게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나쁜 짓이라고요. 민족의 정체성을 뽑겠다는 아주 더러운 짓인 거죠. 그런 짓을 했어요. 이스라엘 문화가 하나님 중심적이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는 이름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이름들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름의 의미를 찾아보면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연관시켜. 지금도 우리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자녀를 낳고 이름을 지으면 하영이, 뭐 하나님의 영광, 뭐 그 뭐 많이 짓잖아요. 어쨌든 그 이름만 들어도 그게 기억날 수 있는 그런 문화였는데 그걸 이방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버렸죠. 황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 하나냐를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게 뭐냐면 바벨론 우상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태선인데 하나님의 크고 떠는 선한 뜻을 이뤄라는 의미인데 조마귀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중심의 민족 정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체성을 철저히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이게 사탄의 짓이라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이 사탄은 얘기를 해요. 이런 바벨론 문화의 세상에 성도들이 휩쓸리지면 지금도 막 밖에만 나가면 막,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저도 두려우는 거예요. 저도 제가 볼 때 어른들이 우리를 보고 아유 말세다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우리 아들을 비롯한 뭐 이런 젊은 세대를 보면 이거 정말 말세 중에 말세같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문화에 너무 세상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이 세상의 문화와 함께 어울리며 지옥까지 쓸려가게 하는 그게 사탄의 그 음모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땐 좀 힘들었기 때문에 그 교회 가서 여름 성경학원 이런 데 가서 그래도 뭐 공책이라도 타오고 뭐 사탕이라도 뭐 빵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어요. 있었어요. 그렇게라도 많이 모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웬만한 뭐 바베큐 같은 거 하자고도 뭐 먹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뭐 삼겹살, 아, 그건 됐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점점 세속의 문화에 자꾸 물들게 되면 이건 돌이키는 게 정말 힘듭니다. 너무 심각한 거예요. 사탄이 점령한 이 감각을 추구하게 만들고 본능을 추구하게 만드는 문화에 어린이들이 이렇게 감염될 때 이 가나안에 어렵게 정착한 그 이 초기 세대의 백성들이 죽은 산지 그 불과 30년 정도 만에 그냥 하나님을 아주 새까맣게 잊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똑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금부터 30년 전이 20대와, 제 20대와 지금의 세대를 비교해 보면 불과 30년 차인데 아무튼 뭐 모든 게 천치만별이에요. 천지 차이의 생각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그냥 뭐 전혀 새로운 가치를 지금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다못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바일폰 같은 게 이게 얼마나 이 지금 우리 인류 혁명을 일으켰습니까? 그게 2007년 6월에 나왔잖아요. 애플의 아이폰이 나온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 문화와 이 세계의 흐름을 확 바꿔놓은 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 속으로 자꾸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죠. 요즘에는 아마도 사탄이 아마,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이 모바일폰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쓰느냐 정말 전쟁을 벌여야 돼요. 잘못하면 그거 보고 지옥의 문으로 곧바로 들어갈 거고, 거기에 중독될 거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거고, 이걸 바르게 사용한다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나겠지만, 어쨌든 사탄은 이렇게 자꾸 이 시대를 혼미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교인들에게 자꾸 재미를 추구하게 만들고 세상의 즐거움과 함께 누리는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게 하고 용납하게 하고 결국 뭐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최고의 목표인 거예요. 사탄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 그런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하면 교회에 와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숭배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성경의 계시를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꿈을 통해 만든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봉사하고 오늘처럼 이게 부활절 절기로 지킨다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그게 참 하나님인지 우리가 심각하게 되돌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할 일은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이 청소년들에게 아주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말씀의 진정한 이 맛, 이것을 우리가 교육해야 되고 그들에게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심을 저들의 마음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 우리 지난주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 말씀이 결국 내 몸 안에, 마음 안에 새겨지는 게 새 언약 백성의 약속이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행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새겨지게 된다면 세상은 여전히 강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사탄이 좋아하게 만드는 것을 따라갈 거예요. 그 세속의 힘이 강해 보여도 그래도 성도가 지는 게 아니라, 아까 누룩과 같이 섞여 있지만 진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땅을 변화시키는 다니엘 같은 살아있는 생명으로 분명히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린 청소년 나이에 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 정도의 세뇌를 받았다면 사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봐야 하는데, 그 정도 됐다면, 그 어린 나이에, 그 청소년 나이에 잡혀갔으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면 완전히 이게 딴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다니엘서 전체를 읽다 보면 오히려 이 정복했던 이 나라 바벨론이 다니엘의 조언을 받고 다니엘의 충고를 원해요. 포로인 다니엘에 의해서 바벨론의 왕이 자기 삶을 결정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고 이름이 바뀌고 민족의 문화가 다 파괴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오히려 바벨론은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 다니엘,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그 청소년, 이 어린애, 고등학생의 이 하나, 이 하나로 인해서 그 미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4장 9절, 이거는 바벨론 초기예요. 박수장 벨드사사라,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너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나에게 구하라. 바벨론 최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 시대가 끝나가는 마지막,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을 때 5장 12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마지막 왕이 허짓거리하다가 벽에 뭔가 나타나서 쓰는 걸 보고 놀랬는데 하나님을 알았던, 다니엘을 알았던, 그 소문을 알았던 사람이 다니엘을 불러서 이거를 해석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나라의 시작과 끝에 이 다니엘이 분명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6장 3절, 이거는 이제 그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라는 나라의 첫 번째 통치자가 왔을 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지라. 다리오라는 왕이었는데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고 그걸 무너뜨린 왕이 이걸 다스리는 또 얘기를 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랬는데도 다니엘은 지금 여전히 왕들을 가르치고 왕들에게 나아갈 바를 알기는 합니다. 그 다음 10장 1절, 바사왕 고레스 3년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을 보통 일단 고레스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키로스라는 사람의 시대에도 다니엘이 그를 분명히 알고 이상을 깨닫고 결국은 이로 말미암아 고레스가 이 민족을 되돌려보내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통치 초기부터 그 바벨론이 메대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나서도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역사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망했고 바벨론이 등극했고 페르시아가 등극했는데 성경의 역사로 해석해보면 어떤 거예요? 그 안에 다니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역사를 주관하셨고 그 역사를 이끌어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시대와 나라와 뭐 문화 정신을 다 잃어버리는 외부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는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다. 얼마나 세속의 힘이 강하냐, 얼마나 이 세상의 문화의 힘이 강하냐 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툭하면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이게 얼마나 강하고 저게 얼마나 강하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분명히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내면에, 가슴에, 마음에 새겨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 된 사람이면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마음, 그 말씀으로 마음과 정신을 물들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소년이라도 어떠한 거예요? 다윗이나 다니엘 그리고 그 친구들 다 어린 뭐 고등학생 뭐 이 막 20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민족을 살려내는 거예요. 오히려 어릴수록 더 믿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서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 가슴으로 믿음을 소유한 그 사람, 결코 그런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런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이 살아있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세우는 것,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죠. 자,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압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런 법을 배우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내면화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행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뜻을 세운다는 것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의 뜨거움으로 품고 내가 행하겠다라는 의지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세운 사람을 그렇게 키워낼 때 아무리 나라가 무너지고 어떤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까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성경적인 역사를 살펴보면 성도들이 말씀을 세우고 그 말씀에 굳게 서면 나중에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그 민족과 가정과 국가를 회복시키고 굳세게 하는 걸 봐요.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적 인물들을 보면 저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단지 순종의 길이었고 그들은 말씀을 세우려고 했고 말씀을 세우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에 매달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하나만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미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20대 막막하고 뭔가를 해가도 안 되는 실패가 많을 때지만 뭘 붙들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 하나 붙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가치로 무장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빛을 보고 사용하시죠. 어둠 속에 빛을 보내고 싶은데 전부 꺼져 있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절망 속에서 빛을 비추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불러서 어디선가 그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뜻을 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갈팡질팡하는 삶을 그래서 사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이 귀중한 생명의 진리가 이곳에 있어요. 안다고 하는데 그대로 뜻을 정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무조건 푸념하고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여러분 그런 삶들 속에서는 여러분 온전한 회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비록 어두운 현실이 지금 다가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 됩니다. 이 현실은 너무 크죠. 오늘날처럼 이제 결혼도 쉽게 할 수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암담하고 과연 나는 온전히 살 수 있을까? 일본 같은 나라를 보면 이제는 뭐 여자하고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이 20대 뭐 언젠가 봤더니 50% 이상들이야 그러고 관심도 없고 그러더라도 어차피 열심히 해봐야, 지금 일본 경제가 많이 풀리고 있는데 어차피 열심히 해봐야 뭐 하겠어 이래가지고 젊은 애들이 일이 있는데도 안 나간대요. 그렇게 목숨 걸고 하고 뭔가 꿈을 가는 그런 의지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정하지 못하면 성경을 볼 때마다 뭐 현실성이 없니, 뭐 우리하고 뭐 시대가 안 맞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현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현실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도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뭐 가장 현실성 없는 모습으로 보이죠. 뭐 어디다 대고 내가 이런다고 뭐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모든 일을 푸는 도깨비 방망이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동안 공부나 하고 뭐 기도하는 동안 사업하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한 삶이 아니라 기도의 모습에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뿌리박고 살아가지만 이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뤄진다는 걸 믿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빛을 밝히면서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비가 오면 유리창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흘려내려가 버리죠.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메마른 돼지가 이렇게 단비가 내리면 쭉 빨아들이듯이 그러면 그 돼지가 딱 물을 싹 움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생명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이 생명들이 우리 이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철저히 무장하는 다니엘처럼 내면화시키는 뜻을 정하는 그런 거룩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내면화되고 나면 그 다음 말씀대로 도전하는 것. 여기에 내가 이 수표를 내가 이 천불짜리를 갖고 있다. 그 수표는 가서 현금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표가 현금이라는 걸 아는데 그거를 갖다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말씀이 내면화 됐을 때 이젠 그 말씀대로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8절 다니엘이 뜻을 정한 다음에 그 자기를 다스리는 그 사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환관장에게. 자기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아예 도전을 합니다. 도전을. 그러니까 말씀이 내면화되면 그 환경이 주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환경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의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면 우리는 결코 불이나 경건치 못한 것들을 적당히 눈 감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처음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지 못했을 때는 그들이 눈치 보고 피하고 도망가고 변명하는 사람이었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화된 이후에는 그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말릴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너네 죽는다. 한 번만 더 떠들면 죽는다. 죽여라. 내가 입을 다무느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지 못한 그런 모습이 더 부끄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파에 그냥 끌려가지 않고 말씀대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은혜가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처럼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말하지 않았다면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주일과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놓은 이 우선순위에 따라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빛나게 일하시고 그래서 좀 존중받게 일하시고 여러분 환관장에 구하듯 여러분의 로스터를 구해보세요. 충분히 이런 변화를 여러분 맛볼 수 있습니다. 소년 다윗도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가만히 숨어 긴다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달려들 때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그 온 나라의 민족의 군대를 부흥시키는 그런 용맹한 맹장이 될 수 있었어요. 말씀대로 믿고 용기 있게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아까 말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또한 소년 다윗 소년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대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소년이라도 피곤함에 곤비함에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소년이냐 장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고 그 말씀대로 용기 있게 도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입만 움직이는 사람, 입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 싸우는 사람,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싸우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않고 현실을 들먹이며 타협하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직도 그 말씀이 무장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잘 알는 것 같은데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된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싸우기보다 회피하고 도망치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아니 나가보고 경험해보면 아 그렇구나 알 텐데 안 가보고 말로만 떠들어대니까 너무 자꾸 몽상과 환상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질 때 20대 30대가 숨어버리면 누가 나라를 위해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청년된 20대 30대가 지금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이 물질 문화와 음란 문화와 싸우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세속화로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당이 아니라 연애당이 되겠죠. 형제자매의 교제가 아니라 술친구 구하는데 음란한 파트너 구하는 장소가 교회가 될 거예요. 요즘 교회 20대들의 이 고민들을 들어보면 뭐 세상을 어떻게 담고 흉내낼까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전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거룩과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함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세상에 그 세속의 문화에 인본주의에 빠져서 그런 모습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 얘기는 난 죽어도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장 12절 청하온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고기 먹는 사람하고 야채 먹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10일 뒤에 내가 만약에 야채만 먹을 건데 만약에 내가 안 좋으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의 도전인 거예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10대가, 우리들의 20대가, 우리들의 30대가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각오대로 나아간다면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그러니까 채소만 먹고도,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싸우니까 불리하고 뭐 우리가 너무 뭐 이렇게 너무 이 그 안 좋은 형편인 것 같아도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굳건히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과 상황의 열악함으로 인해 아우성치지만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패배의 여부는 뭡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내가 목숨까지 걸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냐. 주의를 바르게 지키고도 사업에 승리할 수 있고 학업에 탁월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정직하게 살아가게 돼서 훨씬 뭐 불리해 보이는 자리에서 시작을 한다고 해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도전이에요.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 우리가 자본주의, 인본주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곳에서 정말 빛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선 우리가 용기 있게 도전하는 그런 우리가, 그런 도전의식이 살아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특히 이 부활절에 이 놀라운 의미를 되새기면서 여러분 그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부적인 강한 말씀의 정신과 더불어 겉으로의 강한 실력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네 명의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지혜주의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내적으로 말씀에 굳게 선 정한 마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지만 또한 외적으로 실력이 탄탄했습니다. 영육 간의 강건한 지식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얘가 제일 난 거예요. 다니엘이 페르시아 왕이 봐도 이 사람만큼 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20절 보십시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그냥 눈으로 봐도 다니엘이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문화와 지식을 알아가는 일에도 실력이 월등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믿어, 나는 성경만 봐,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처한 그곳에서 그가 했던 일들이 대부분 그 점술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가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이들보다 결국 그걸 점술이니 뭐 이런 뭐 이 그 뭐 사주 팔자니 그 전부 통계 아닙니까? 결국 따져보면 그걸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꾸 하나님만 부를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세속의 삶 가운데서 압도적인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백성이 어떻게 세상에서 뒤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하고 여러분의 정신과 이 마음을 굳게 세우고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신 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에서 직업의 현장에서 남들보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탁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이 주는 떡을 먹고 살려고 삼성이 주는 떡을 먹고 살고 뭐 구글이 주는 떡을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줘. 그래서 세상에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뺑 믿고 낙하산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서 크악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당당하게 좀 얘를 좀 보내서 야 너네 얘 봐 써봐 괜찮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세상과 실력으로 좀 진검승부해서도 뒤지지 않는 여러분들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거나 확 갔더니 넘어졌나 본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78편 7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저가 그의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가 다니엘이 목동으로 있을 때 그거를 아주 성실을 다한 거예요. 양을 잘 지키려고 했고 맹수와 싸우려고 했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을까 연구했고 고민했고 연습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무너진 거지. 그냥 아무렇게나 던졌는데 돌이 이 S자로 휙 날아가서 뭐 거기 골리앗의 머리에 박혔더라. 그런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냥 낙하산 타고 온 인생이 아니에요. 20살에 20대에 기름 부음을 받고 20년 동안 그가 40세리 때리기까지 혹독한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단련된 왕이었어요. 사울 같은 경우도 다윗보다 먼저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그는 왕답게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왕의 옷을 입었는데 생각은 노예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광야를 쫓겨다닌 도망자였지만 그의 머리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실력은 준비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여기 들어가 너 그래 여기 보내줄게 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준비들이 되는 이 탁월한 이 세상에서도 그 실력으로 우리가 뒤지지 않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받은 힘으로 그걸 에너지로 은혜 받고 아 좋다 그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에너지니까 이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이 키워져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만 호랑이가 아니라 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준비를 일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피곤할 수 있어요. 남들 자는 만큼 자고 남들 노는 만큼 놀고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그리고 잘 되려는 건 도둑놈 심본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요. 자신들이 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최고의 실력을 갖추십시오. 직장에 나간다고 하면 사장이 와서 좀 그들 붙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실력을 좀 키우십시오. 학업으로 준비되는 학생들도 그런 실력 있는 삶을 하루하루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과 지성이 철저히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서 다니엘처럼 대통령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그 자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사람은 놓칠 수 없는 그런 주역이 돼서 그들의 나아갈 미래를 알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나아갈 길을 알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자꾸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런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이 거룩한 부활의 절기에 결단하시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 인본주의의 세상에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 내면이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도전의식이 있는 사람,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실력을 갖춘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낙하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닥에서부터 실력으로 이루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돼서 오늘 얘기해 주시는 거룩한 이 믿음의 터에서, 우리의 삶의 터에서 아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누룩과 같은 빛과 소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